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이날 쿠알라룸푸르에서 김정남 암살과 관련된 경찰 수사 결과를 절대적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레이시아가 북한의 이미지를 나쁘게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집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말레이시아 주재 강철 북한 대사의 발언을 겨냥한 겁니다. 앞서 강 대사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말레이시아 경찰의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말레이시아 외교부는 평양에 주재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지난 17일 검거된 북한인 리정철 외에 이지영과 홍송학, 오종길, 이재남을 이번 암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검거된 리정철 외 이재남 등 4명은 이미 재상국을 거쳐 평양으로 돌아갔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은 지난 13일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독극물 공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일본은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시하겠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데 관방장관이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중국에 의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상황을 계속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 유엔과 밀접히 협력하면서 안보리 결의가 엄격하고 전면적으로 이행되도록 중국에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올 연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정면 중단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석탄은 북한 수출액의 40%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북한은 석탄 수출로 매년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여 왔습니다. 유럽을 방문 중인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20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유럽 국가들이 확실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를 방문해 행한 연설에서 나토 28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과 다른 4개국만이 국내 총생산 2%를 국방비로 쓰기로 한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펜스 부통령은 미국은 국방비를 늘리는 등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다른 23개국도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펜스 부통령은 유럽의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가 그동안 국방비를 늘려왔다며 1, 2년 안에 2% 분담 비율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펜스 부통령은 엔스 스톨렌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슈텔룸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 분리주의 반군이 발급한 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자친 루칸스키와 도네츠크 공화국이 발급한 여권과 여러 공문서들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들 공화국은 현재 러시아 등으로부터 독립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비밀리에 이들에게 무기와 자금을 공급하고 군 병력을 파견해 왔습니다. 행정명령은 또 루칸스크와 도네츠크 주민들이 해당 지역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러시아에 입국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방군이 발급한 출생과 결혼증명서, 운전면허증, 교육증서 등 기타 문서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우크라이나 관리들 사이에서는 러시아가 방군 장악지역을 독립주로 선포하는 조치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은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민스크 평화협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출퇴근길이나 급한 약속이 있을 때 차들로 꽉 막힌 도로 위에 있다면 정말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세계에서 가장 차가 많이 막히는 곳은 어디일까요? 한 교통분석업체가 전세계 교통체증 도시의 순위를 조사했는데요. 중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38개국 약 천여 개 도시를 조사한 결과 미국의 LA가 가장 많이 막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해 LA의 운전자들은 100시간 이상을 교통체증으로 허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뒤를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가 이었고요. 미국은 3위의 뉴욕을 비롯해 샌프란시스코, 애틀랜타, 마이애미 같은 10위 안에 5개 도시가 들어가 차가 많이 막히는 대도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대도시들의 도시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인구가 대도시로 더욱 쏠리는 현상, 그리고 저렴한 연료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당분간은 이 차량 정체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체 현상의 완화를 위해서는 교통정보 분석 기술을 이용한 교통량 분석과 이 도로 추가 건설 계획 등이 잘 어우러진 정책을 각국 정부가 잘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이 연구 결과는 지적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6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2월 21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6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9도에서 영상 2도, 신의주 영하 9도에서 영상 2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8도에서 영상 5도, 함흥 영하 9도에서 영상 5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9에서 영상 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J.R. Richards의 노래입니다. Clean Water, 저 맑은 물처럼 우리의 관계도 명료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의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월요일 전격 바그다드를 방문한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우리는 석유를 뺏으러 이라크에 온 게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라크 관계 그리고 이라크 현지 상황 짚어보겠고요. 미국의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이 남중국해에서 작전에 돌입하자 중국이 최신 이지스 구축함을 인근 해역에 투입한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덩샤오핑 20주기를 맞은 중국 현지 분위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새 정부 국방장관이 처음으로 이라크를 방문했군요.
네, 지난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출범한 미국 새 정부의 국방수장을 맡은 짐 매티스 장관이 월요일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를 사전 예고 없이 방문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은 전날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의 최대 거점인 모술 서부지역 탈환작전을 개시했는데요. 어제 저희 VOA와 통화한 국방부 관계자는 매티스 장관의 바그다드 현지 일정이나 의제를 자세하게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스티븐 타운샌드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라크군의 활동을 지원하는 의미로 보면 될 것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는데요. 미국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65개 나라와 민병대 등이 동참하고 있는 ISIL 격퇴작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매티스 장관이 바그다드로 향하면서 이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라크 방문 수행기자단과 매티스 장관 사이에 짤막한 간담회가 진행됐는데요. 매티스 장관은 우리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석유를 빼앗기 위해 이라크에 있는 게 아니다 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모든 미국인들은 적절한 기름값을 지불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석유를 빼앗기 위해서 이라크에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강조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의 석유를 전리품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라크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던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이었던 지난달 21일 미 중앙정보국 CIA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리품은 승자의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2003년 석유를 차지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2003년은 미국이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 정권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개시했던 해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우리가 그때 이라크 석유를 손에 넣었다면 ISIL도 없었을 것이라면서 석유를 가질 기회가 또 오지 않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직후 이라크 정부는 크게 항의했습니다.
예, 석유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말고도 이라크 정부가 미국에 반발한 현안이 최근에 또 있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테러 분자 유입 차단을 명목으로 중동과 아프리카 7개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요. 이란과 시리아, 리비아, 수단, 소말리아, 예멘과 함께 이라크가 이 대상 국가에 들어가 있는 점에 이라크 당국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라크 의회는 미국의 이슬람 무장단체 ISIL 격퇴전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이라크 국민들이 입국 제한 대상에 포함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난달 30일 미국인들의 이라크 입국을 막는 보복성 입법을 의결했습니다.
예, 매티스 장관의 이라크 방문 주요 목적이 될 이 ISIL 격퇴 작전 현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최근 몇 년 동안 유럽과 아프리카 일대에서 테러 행위를 일삼고 있는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의 근거지가 바로 시리아의 라카와 이라크의 모술인데요.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지원하는 이라크군의 ISIL 격퇴작전이 전과를 올리면서 이라크 내부의 점령지가 빠른 속도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모술에서도 동부 지역은 지난달 24일 완전히 되찾은 것으로 이라크 당국이 발표했고요. 일요일에 이라크군이 나머지 지역에 대한 탈환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예, 자 이번 작전이 성공하게 되면 이 ISIL의 이라크 내 근거지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군요.
예, 그래서 매우 중요한 작전입니다. 이라크 제2도시 모술은 티그리스 강을 사이에 두고 동쪽과 서쪽 지역으로 나뉘는데요. 이라크군이 일요일 진격을 시작한 서부 지역 일대에서는 이 촘촘한 주거 지역이 펼쳐진 시가전 중심으로 작전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전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ISIL은 이 지역 주민들을 인간 방패로 삼아서 최후 저항에 나설 것으로 미군 당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술의 서부 지역이 동부 쪽보다는 주거지 중심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전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네요.
맞습니다. 이 티그리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쪽에 인구와 시설이 몰려 있는데요. 이 때문에 ISIL 전투 조직과 시설을 파괴하고 차단하는 과정에서 이 민간인들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도 이 미군 당국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이라크군의 작전 개시와 동시에 미 육군 심리전단이 이 지역에 전단을 살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번이 ISIL과 결별할 마지막 기회다. 군이 접근하면 흰색 깃발을 개항하고 집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렇게 주민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전단에 적혀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식량과 식수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미군 당국이 챙기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군 당국은 이라크 외 시리아에서도 조만간 ISIL이 주장하는 영토를 모두 되찾겠다 이런 목표를 밝혔죠.
그렇습니다. 이 ISIL 격퇴전을 현장에서 지휘하고 있는 스티븐 타운샌드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은 지난 8일 이라크 모술과 시리아 라카를 되찾는 일이 6개월 안에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남중국해에 항공모함을 파견했다고요?
네,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지난 토요일 남중국해에 진입해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이 일대 해역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꾸준하게 수행해 왔는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항공모함이 남중국해에 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자, 이 항행의 자유 작전이 뭘까요?
중국 대륙 남쪽과 베트남 서쪽 해안 그리고 필리핀, 타이완 같은 섬나라들로 둘러싸인 남중국해 이 바다 대부분에 대해서 이 중국이 꾸준하게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웃나라들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가 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남중국해 일대에 인공섬을 만들어서 군사시설까지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 함정이 이 남중국해를 통과함으로써 이 일대 해역이 공해라는 점을 강조하고요. 또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는 목적이 바로 항행의 자유입니다.
예, 이 중국도 이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활동 중인 인민해방군 소속 이지스함의 영상을 월요일 관영 CCTV를 통해서 공개했는데요. 이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15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해군 남해함대의 기동 현장이 담겼습니다. 이 052D형 최신 이지스 구축함인 창사함과 052C형 미사일 구축함 하이커우함이 영상에서 확인됐고요. 또한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903A형 종합보급선 러마우함도 눈에 띄었습니다. CCTV는 특히 창사호에 탑재된 대한미사일 잉지-18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대한미사일 체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항공모함의 활동을 겨냥한 움직임이네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신랑 군사망은 최신 이지스 구축함인 창사함의 남중국해 기동이 미국의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의 작전을 겨냥한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모항을 떠난 칼빈슨 항모전단이 남중국해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은 지난 10일 괌 미군기지에 도착한 직후부터 알려졌는데요.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과거 미국 항공모함 전력에 대처했던 옛 소련군의 전술을 상세하게 분석하면서 항행의 자유 작전에 맞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군 당국의 움직임을 전했습니다.
예. 자, 이 칼빈슨 항공모함의 항행의 자유 작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미 해군 당국은 이번 항행의 자유 작전을 통해서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에 12해리 안까지 접근하면서 이동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를 영토주권 침해로 간주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19일이죠. 덩샤오핑의 20주기였다고요.
네, 중국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었던 지도자죠. 등소평, 이 덩샤오핑은 문화대혁명 종결 후인 1978년 흑묘 백묘론과 함께 시장경제를 받아들인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를 도입한 인물입니다. 이 흑묘 백묘론이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말로 이 인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체제는 문제가 안 된다는 뜻인데요. 이 덩샤오핑은 또한 1992년에 남방을 순회하면서 개혁 개방을 촉구한 남순 강화를 통해서 오늘날 중국의 경제성장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요일 19일이 사망한 지 20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 자 20주기였기 때문에 중국에서 기념행사가 많이 열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정부기관들은 이렇다 할 추모사조차 내놓지 않았고요. 관련 행사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관영인민일보가 전한 쓰촨성 광안시 주관 20주기 기념식이 관련 행사의 전부였는데요. 이 광안시는 덩샤오핑의 고향입니다.
예, 자 중국의 개혁 개방을 이끌었던 인물인데 이 20주기를 조용히 지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예, 최근 중국 정부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 지배 체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천다오인 상하이 정법학원 교수는 월요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은 전임자의 영광에 가려지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 지금은 시진핑 시대임을 분명하게 하려는 중국 지도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 과거에는 중국 정부가 이 덩샤오핑의 기념 행사를 크게 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007년 덩샤오핑 10주기 때는 중국 정부가 공식 문집을 발행하고 학술 토론회를 주관하는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또한 신화통신과 인민일보, CCTV 등 관영매체들도 특집 기사를 며칠 동안 내보내면서 이 덩샤오핑의 생애와 정신을 조명하는 일정을 소화했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에 새로 이민 관련 행정 명령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란과 이라크 등 7개 이슬람 국가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이 여전히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월요일 대통령의 날을 맞아서 미국 전역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최근 미국에서는 자동차를 담보로 하는 대출 업체들이 자동차 압류를 쉽게 하기 위해서 차량 위치 추적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이 사생활 침해 가능성 때문에 연방정부기관이 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새로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르면 화요일에 발표될 것이라고 여러 언론 매체가 보도하고 있는데요. 지난 목요일에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 주에 새로 행정명령을 발표하겠다고 직접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에 발표한 이 행정명령을 대체하게 될 텐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까요?
네,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신문 등이 보도한 데 따르면 이 수정된 새 행정명령 초안에는 이전 것과 마찬가지로 7개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지난달 27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에는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예멘, 수단, 소말리아, 리비아 이렇게 7개 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90일 동안 비자 발급과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들 7개 나라의 국민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이기 때문에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들 7개 나라 국민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국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 역시 지난 토요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연례안보회의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들 7개 나라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켈리 장관은 지난달에 나온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대해서 미국의 이민 제도와 입국 심사 제도에 허점이 없는지 조사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처였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7개 나라가 이전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테러 위협국으로 지정된 나라들이었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난달에 이 트럼프 행정부가 갑자기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미국 안팎에서 큰 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입국 금지 대상이 된 7개 나라 국민의 경우 중간 기착지에서 발이 묶이거나 미국에 도착한 뒤에 구금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 역시 행정명령 발동 전에 의회에 미리 알렸어야 했다면서 또 시행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질서 있게 잘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켈리 장관이 뮌헨 연례안보회의에서 한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f they're in motion from some distant land to the United States, when they arrive, they will be allowed.
네, 켈리 장관은 이미 외국에서 이동 중인 사람이 미국에 도착하면 입국이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행객이 출발하기 전에 미리 요주의 임무를 걸러내서 외국에서 미국으로 여행하는 과정에서 발이 묶이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켈리 장관이 말했는데요.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서 7개 나라 국민 가운데 미국 영주권자나 이중 국적자들은 입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은 어디까지나 이 초안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공식 발표 전에 얼마든지 또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예, 지난달의 행정명령은 법원 명령에 따라서 집행이 일시 정지된 상태인데요.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네, 새 행정명령에는 법원에서 문제가 됐던 점들을 바로잡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백악관은 제9순회 항소법원에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대한 앞서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전 행정명령을 대체할 새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적 공방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난달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나오자 이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명령 집행을 일시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 시애틀 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죠. 그러자 연방 법무부가 항소했는데 이 제9 순회 항소법원 판사 3인이 전원 만장일치로 이 하급법원의 결정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이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됐었는데 일단 이전 그 행정명령을 대체할 수 있는 새 행정명령을 발표하기로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법정 공방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인데요. 법무부는 수정된 행정명령으로 즉각 미국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에게 폭넓은 권한이 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주 등은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미국 수정헌법 1조를 들면서 7개 이슬람 국가 국민에 대한 입국 금지는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전 행정명령에는 난민 수용을 120일 동안 중단하고 또 시리아 난민의 경우 무기한 입국을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이런 조항 역시 그대로 유지될까요?
네, 이 시리아 난민을 무조건 금지하는 조항은 수정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전반적으로 이번 회계 연도에 미국에 들어오는 난민 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난민 수용 한도를 이전 오바마 행정부가 정해놓은 11만 명에서 5만 명으로 크게 낮췄기 때문입니다. 이 법원이 행정명령 집행 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이 부분은 건드리질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지금까지 미국에 들어온 난민이 3만 5천 명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현 계획대로라면은 오는 9월 말까지 앞으로 1만 5천 명 정도만 더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20일은 미국의 연방 공휴일이었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을 기리는 대통령의 날이었는데요. 대통령의 날을 맞아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위는 트럼프는 나의 대통령이 아니다. 이런 구호 아래 열리고 있는데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워싱턴 DC 등 미국 내 20여 개 도시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시위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뭐 아직 시위가 시작되지 않은 곳도 있어서요. 정확히 알기는 힘든데요. 하지만 이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인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뉴욕 시위에 참가하겠다고 밝힌 사람만 13,000명에 달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이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요. 주최 측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시위 규모가 훨씬 더 커졌다면서 이것이 바로 SNS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미국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민이나 낙태 문제 등에 있어서는 자신들을 대표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시위를 계획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이에 앞서서 지난 주말에도 시위가 열렸죠?
네, 일요일 뉴욕의 관광 명소인 타임스퀘어에서 나 역시 무슬림입니다 라는 구호 아래 시위가 열렸는데요. 나 역시 이슬람 신자라는 뜻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고 또 미국 내 이슬람 신도들에게 지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열린 시위였습니다. 이번 시위에는 다양한 종교를 믿는 미국인 약 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네, 그 이번 집회에 유명 인사들도 참가했다고 하더군요.
네, 이 빌 디블라지오 뉴욕시장을 비롯한 정치인들도 참가했는데요. 디블라지오 시장은 다른 종교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한다면서 미국은 모든 종교와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나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힙합 음악계의 거물인 러셀 시먼스 씨도 참가했는데요. 유명 음반회사 대표인 시먼스 씨는 이슬람 사회가 희생양이 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다양성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이 자동차 담보 대출 업체들이 이 첨단 기술을 이용해 이 신용이 낮은 대출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미국에서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현금으로 전액 지불하고 차를 사는 경우는 드물고요. 이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돈은 조금만 내고 이 나머지는 은행이나 자동차 회사 등 이 대출 업체에서 돈을 빌려서 차값을 지불합니다. 아, 그리고서는 이제 매달 일정액을 갚아나가는 그런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매달 내야 하는 이 할부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대비를 해서 이 자동차 담보 대출 업체들이 첨단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어떤 그 첨단 기술이 동원되고 있다는 거죠?
네, 인공위성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서 이 차량의 이동 경로와 현 위치를 파악하는 장치인 GPS, 그리고 이런 GPS 기술을 이용해서 할부금이 밀린 대출자가 이 자동차 시동을 걸지 못하게 막는 장치 등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이 신용 등급이 낮은 대출자들의 차량이 이 주요 대상이라고 합니다.
예. 자, 미국에서 이 대출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대출자의 신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신용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높을수록 낮은 이자율에 돈을 빌릴 수가 있는데요. 이 신용이 높다는 건 매달 대출금을 갚을 확률이 높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이 신용이 낮으면 대출금을 내지 못하고 연체할 확률이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돈을 빌린다고 해도 이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 자동차를 사면서 돈을 빌렸는데 몇 달씩 대출금을 연체하게 된다면 이 대출기관이 압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 압류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는 GPS 장치나 이 자동차에 시동을 걸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치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바로 이 과정에서 이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대출을 받은 사람의 자동차에 이 장치를 설치해 놓으면 이 사람이 언제 집을 떠나서 어디를 거쳐서 어디에 주차를 했는지 알 수가 있고요. 또 뭐 일주일에 몇 번 식료품 상점에 가는지 또는 병원이나 식당에 갔는지 등 이 모든 행동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개인 정보가 남용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 매우 높다고 이 사생활 보호 전문가와 많은 대출자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자동차 담보 대출 업체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첨단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다는 입장인데요. 할부금이 밀릴 경우에도 자동차 위치를 파악해서 압류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저소득층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많은 저소득층 미국인들이 자동차를 살 수 없고 또 차가 없으면 일터에도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운행 정보 자체가 사실상 보호받아야 할 개인 정보는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어차피 자동차를 사면 등록을 하고 이 번호판을 받게 되는데 누구든지 이 번호판을 탄 차량이 어디로 오고 가는지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결국은 이 같은 논란에 연방정부가 개입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 독과점과 불공정 경쟁을 규제하는 연방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가 이런 장비들이 대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 기관들에게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장비들에 대한 정책이나 관행,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이런 장비들이 불공정하고 기만적이라고 판단된다면 대출업체들에게 중단을 요구하고 또 고객들의 사생활이 더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이 마련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Hey Soul Sisters, 당신은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라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You'll live.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인들은 매년 2월 셋째 월요일을 프레지던트 데이, 대통령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원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생일을 기념하던 것이 모든 대통령을 기리는 날로 발전한 것인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대통령의 날을 맞아 역대 가장 훌륭한 대통령은 누구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학자들이 뽑은 미국 역대 최고 대통령.
미국 뉴욕주에 있는 시에나 대학은 지난 1982년부터 총 5차례에 걸쳐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을 선정해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조사는 2010년에 있었는데요. 대통령 전문학자 230여 명이 대통령 개인의 배경과 지도력, 국정 능력 등 20가지 요건을 바탕으로 평가해 위대한 대통령을 발표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1위에 올랐고 뒤를 이어 시어더 루스벨트, 에이브러햄 링컨,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역대 최고 대통령 5명으로 꼽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 역시 지난 2014년에 160여 명의 대통령 전문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시에나 대학이 실시한 조사 결과와 순위만 다를 뿐 상위 5명의 이름을 올린 대통령은 똑같았습니다. 일반 국민의 대상으로 한 여러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전문가들의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이들 대통령이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히는 이유가 뭘까요?
일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
학자들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경우 국가를 단합시킨 점을 첫 번째 위대한 업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영국과의 독립전쟁이 끝난 후 군사독재나 군주제를 하지 않으면서도 나라를 단합시켰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워싱턴 대통령은 권력을 장악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두 번째 임기를 마친 뒤 얼마든지 세 번째 임기에 당선될 수 있었고 독재자가 될 기회가 있었지만 스스로 권력을 놓고 물러난 겁니다. 워싱턴 대통령은 바로 이런 점에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자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1776년 7월 4일 영국으로부터 미국의 독립을 선언하는 독립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건국 이념으로 내세운 이 독립선언문의 초안을 쓴 사람이 바로 토머스 제퍼슨이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가운데 한 사람이자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제퍼슨 대통령의 주요 업적 가운데 하나는 재임 당시 프랑스령이었던 미시시피강 서부의 루이지애나 지역을 사들이면서 미국의 영토를 크게 넓힌 점입니다. 루이지애나를 매입하지 않았더라면 미국 영토는 북미 동부 지역으로 제한됐을 거라는 게 학자들의 설명인데요. 제퍼슨 대통령이 이렇게 서부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면서 지금의 광활한 미국 영토가 있을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6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학자들뿐 아니라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대통령 1위에 가장 많이 이름을 올리는 대통령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 분열 위기에 처했던 미국을 구한 사람이 바로 링컨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남북전쟁과 그 후유증으로 영원히 분열될 수 있었던 미합중국을 링컨 대통령이 지켜낸 겁니다. 무엇보다 링컨 대통령은 노예를 해방시킨 대통령으로 유명합니다. 미국은 자유의 땅이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독립선언문에 쓰여 있었지만 흑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이를 바로잡고 노예제를 폐지한 겁니다. 링컨 대통령은 또 훌륭한 연설가이기도 했고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한 주인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더라도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한다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이 아메리칸 드림을 몸소 보여준 링컨 대통령은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자 아메리칸 드림을 대표하는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26대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은 19세기 말 미국 스페인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민병대를 이끌고 나가 캐틀 힐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죠.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은 어릴 땐 소아마비와 기관지 장애를 앓았던 허약한 소년이었지만 이후 전쟁 영웅이자 탐험가로 이름을 날렸고 대통령 재임 기간엔 바지를 입은 증기기관차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열정과 힘이 넘쳤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펴면서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특히 포츠머스 조약을 주선함으로써 러일 전쟁을 종식한 공로를 인정받아 1906년엔 미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시어더 루스벨트 대통령과는 먼 친척 관계였는데요.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4번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을 이겨내기 위해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대규모 정부 사업을 추진하는 등 뉴딜이라고 불리는 과감한 개혁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또 실업보험과 연금 등을 통해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이 좀 더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만들어졌지요. 또한 1941년에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의 미 해군 기지를 공격하면서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게 됐는데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연합군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엔과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과 같은 다국적 기관이 설립되는데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기여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역대 최고 대통령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hold your horses. Hold your horses입니다. Has anyone ever told you to hold your horses? Well, what does that mean? Let's find ou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그럼 마이크와 린이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죠. Listen carefully.
Hey, today is the last day that the movie Frozen is playing in theaters.
We should go watch it then, right?
Yes, please. Come on, let's go. Let's go. Grab your jacket.
Wait, hold your horses. We don't even know what time the movie is playing. Let's check online before we leave.
Oh, fine, but let's hurry.
본문에서 린이, Hey, today is the last day that the movie Frozen is playing in theaters. 야, 오늘이 영화 프로즌 상영 마지막 날이지? 라고 말하자 마이크가 We should go watch it then, right? 그러면 꼭 보러 가야겠구나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린이, Yes, please. Come on, come on, let's go. Grab your jacket. 빨리 보러 가자. 옷 들고 와. 라고 조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이크는 Wait, hold your horses. 잠깐만, 흥분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봐. We don't even know what time the movie is playing. 야, 영화가 몇 시에 시작하는지도 모르고 있잖아. Let's check online before we leave. 인터넷으로 먼저 찾아보고 나가자. 라고 말하고 있네요. 네, 오늘의 표현. Hold your horses. 꼭 기억해 두시고요.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again.
Hey, today is the last day that the movie Frozen is playing in theaters.
We should go watch it then, right?
Yes, please. Come on, let's go. Let's go. Grab your jacket.
Wait, hold your horses. We don't even know what time the movie is playing. Let's check online before we leave.
Oh, fine, but let's hurry.
Today's phrase is hold your horses. When someone tells you to hold your horses, you are being hasty about something and they want you to slow down. 네, hold your horses는 침착해, 조금만 기다려, 흥분하지 마 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서커스단이 거리를 지나갈 때면 코끼리를 몰던 사람들이 말이 흥분하지 않게 꼭 잡고 있으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말이 코끼리 냄새를 맡으면 놀라기 때문이죠. 여기서 오늘의 표현인 hold your horses가 나왔다고 합니다.
So keep that in mind and we'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today is the last day that the movie Frozen is playing in theaters.
We should go watch it then, right?
Yes, please. Come on, let's go. Let's go. Grab your jacket.
Wait, hold your horses. We don't even know what time the movie is playing. Let's check online before we leave.
Oh, fine, but let's hurry.
네, 오늘의 영어 표현. Hold your horses는 누군가에게 침착해, 조금만 기다려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Hold your horses.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Thanks for listening.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가 조찬기도회 연설에서 미국은 자유는 정부가 아닌 신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기반 위에 세워진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의 신념에 따라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해 종교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이고 신성한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이 같은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상상할 수 없는 폭력과 종교적 소수파에 대한 무자비한 살인 행위 등을 목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공포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리즘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며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이슬람 교도들이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에 의해 잔인하게 희생되고 살해되며 억압받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대인에 대한 살해 위협과 ISIS가 기독교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하는 모습 또한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들은 이 같은 폭력에 맞서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종교의 자유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미국은 모든 신앙이 존중받고 모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로 영원히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의 자유, 특히 종교의 자유가 번영할 때 미국 사회도 번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2-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식과기동사로 일하고 있는 김휘재라고 합니다. 네, 저도 북한에 있을 때 라디오를 들으면서 아마도 한국 가면 대학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상황이 그쪽은 많이 어렵다 보니까 뭐 일을 하다가 아내가 북한에 있었으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꿈이 있고 정말 간절하면 그게 현실이 되는 것 같아요. 감히 이 라디오를 듣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런 꿈을 꾸시고 그런 꿈이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한 꿈이에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 그리고 일요일 밤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